카일 목사님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에서의 헛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를 이곳 홉처치로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IF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저에게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말씀의 열정을 보이는 것은 저에게도 참으로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대부분의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 중 이 책은 매우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들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 책의 구조와 왜 이러한 특정한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의 삶과 매우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이 지상 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쓰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 장면들이 매우 암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 책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도자이고 왕인 다윗의 아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이 전도자인 왕을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와 중심 생각은 첫 11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2절과 3절은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전도자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텅 빈, 공허함 등이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 증기와 같이 또는 우리의 입김처럼 곧 사라지는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텅 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시면서 연기를 상상하셨을 것입니다. 연기가 우리들 앞 공기 중에 떠있을 때 그것을 손으로 잡거나 쥐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어는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그 뒤를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라고 그 헛된 헤벨을 묘사하였습니다. 또 시편 39편 5절에서 다윗은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헛되었다 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 뒤에 이어지는 책인 솔로몬의 아가서가 The Song of Songs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그 책 안에 노래들이 최고의 노래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시편 68편의 가장 높은 최상의 하늘을 가리키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지성소라고 우리말 번역된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인 Holy of Holies도 역시 같은 역할로 반복되어 쓰여졌습니다. 본문 속의 전도자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은 연기 같고 인생은 허무하고 의미 없고 사소하며 공허한 헤벨,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벨 of hevels,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 지극히 헛되고 지극히 무의미하며 지극히 무가치하고 지극히 하찮은 공허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묘사가 매우 암울해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것을 통해 삶이 가치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완전하게 공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헛되며 하나님 자신마저도 허무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본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지혜의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헛되지 않은 무엇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빠르고 분명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 책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모든 측면, 삶의 방식,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꿈과 포부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고 그곳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본문 3절의 전도자의 첫 번째 큰 질문인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아멘. 이라는 질문 속에서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해 아래서 사는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 전도서 전반에 걸쳐 27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이 표현의 반복된 사용은 우리에게 이 책의 관점이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책의 대부분에서의 관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전해주는 천국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 이 세상, 지상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은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태양으로 끝이 나는 선율관, 즉 그 태양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삶을 검토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요지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고 무가치하며 그리고 무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삶의 암울함과 매서움을 지적하며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변화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하나님의 선물을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 책의 메시지를 요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상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3절의 질문이 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아멘. 이 세상에, 이 지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굳건히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저와 함께 태양 아래의 헛된 삶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 아래 우리의 짧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며. 아멘. 전도자는 한 세대가 잠시 동안 살아가고 수명이 다하여 지나가고 곧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도 역시 잠시 살아가다 그 시간이 다하며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역시 그러하며 그들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의 삶을 해 아래에서 살아간 후에 예정된 시간이 다다르면 자신들이 만들어졌던 근본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 한 줌의 흙이 됩니다. 4절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건 뭐랄까, 전도자가 우리의 관심을 이 땅 위에 산이나 바위 등 이 땅 위에서 오랜 세월을 버티며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주의를 돌리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빠르게 교체되어지는 와중에도 이 땅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덤이 우리 모두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매우 암울한 그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벽하고 정확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나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순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도착할 결말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땅 위에 언덕과 산은 무구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용솟음 치다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마치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순간인지를 기억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삶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을 위해 산더미같이 금을 모은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 금덩이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며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마지막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종료될 때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경력, 직업 등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데 삶이 곧 끝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지막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침통한 결론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의 더 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고 긴급한 적용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너머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애착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현재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쏟아부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줍니다. 구세주가 주신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일상의 세속적 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집안일이든 또는 교회의 사역이나 전도사역이든 간에 상관없이 더 이상 우리는 순간적이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삶을 살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여러분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곧 사라질 것을 위해 사십니까? 영국의 선교사였던 시티 스타드는 오직 한 번뿐인 삶,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행해진 것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해 아래에서 성취되지 않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여기 4절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세대들이 흥하고 쇠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순환을 보여주었다면 5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가지 않고 결코 그것의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먼저 5절에서의 해의 움직임에 대하여 묘사하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다. 하루가 끝날 때에는 그것이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며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시작하며 해는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 모든 움직임에도 해는 다른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회전목마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우리의 초점은 바람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어떠한 것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일 것입니다.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든 그곳을 향해서 불어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바람이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돌아가게 되고 라며 모든 바람의 움직임이 결국 원을 이루며 순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바람은 움직임도 많고 활동도 많지만 결국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여 휴식을 취하기 위한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묘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눈을 강으로 돌립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며 바다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바다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강의 물은 다시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비와 그 밖의 다른 방법들을 통해 물은 그것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태양, 바람, 그리고 물,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이것들은 회전목마가 돌듯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창조물들은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태양, 바람, 바다와 같은 다양한 것들에 대하여 듣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인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많은 활동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로 가득 차서 그 수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고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취감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 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결코 우리의 눈에 만족이 가득 찰 만한 지경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귀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지경에 도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는 모든 수고와 바쁨으로 인해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고 성취의 근처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걸어가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해부를 쫓는, 연기를 쫓고 바람을 쫓는 삶입니다. 결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도 성취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눈을 고정하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항상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붙잡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면 어느 정도 만족을 누리겠지만 곧 헤벨, 공허한 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안에서 최상의 기쁨과 만족을 찾도록 지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 내 삶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날 만족시킬 수도 없는 걸 쫓으면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저 태양 너머로 눈을 돌리며 나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으며 그분께로 다가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구세주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나하고 주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일을 위해, 경험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헛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들을 쫓느라 낭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양과 바람과 바다처럼 그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잡히지 않는 바람을 쫓으며 쳇바퀴 돌듯 살고 계셨다면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그분 안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믿음으로 그 해 너머의 천국을 볼 수 없고 그저 해 아래 그 아래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의 덧없는 삶의 헛됨과 만족되지 않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헛됨. 아마도 전도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암울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만족함은 누리지 못한다고 그리고 만족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내가 이루어낸 이 업적들은 무엇이고 또 내가 성취해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생각하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갖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이룬 것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일들은 적어도 다음 세대의 삶을 향상시킬 만한 일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엇인가를 성취하였고 자신은 없어질지라도 그 업적들은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낸 아주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성취들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주 작아지고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세대가 교체되어 가며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역사들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새 것이 없다는 구절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구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다시 말해 이전에 했었던 일들과 다시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전 세대들이 행하였던 것들이고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아멘.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그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구가 개발되었을 때가 있었고 이전에는 전구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얇게 썬 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얇게 썰어 판 적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점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발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동일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어떤 면에서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인간의 불평은 본질적으로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세대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느낄 것입니다. 인간은 전구를 발명할 수 있지만, 물론 이에 따른 혜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우리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결국 헛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그리고 해 아래에서 살아온 고된 삶의 헛됨을 넘어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실 수 있는 위대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며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목적을 부여해주시며 지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세상과 함께 해 아래 살면서 이루고 해왔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해넘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주변의 것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헛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더덕고 성취되지 않고 헛된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잊혀진 우리의 헛됨. 해 아래에서 잊혀진 우리 삶의 헛됨. 이제 본문 말씀 전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설교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몇 세대에 걸쳐 이루어진 업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크고 작은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그것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기억 모두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작 뉴튼과 아마도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사람의 업적은 잊혀집니다. 누가 바퀴를 발명했나요? 얼마나 대단한 발명이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 누가 바퀴를 발명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잊혀진 것이겠지요. 사실 불과 20년에서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졌고 그들의 업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누가 건축가였고 여기에 그가 지은 건물들이 있다거나 그 사람은 농부였고 그가 경작한 땅이 이곳이다 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50년이나 100년이 지나면 마치 바다 모래 위에 쓰여진 글씨가 씻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러한 정보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나 수천 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역사학자들 사이에는 이 고대 남녀의 업적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자 살아간다면 혹은 우리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유산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곧 무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업적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곧 사라지게 되고 단순히 그냥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억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헛됨을 뜻하는 헤벨, 헛됨을 뜻하는 vanity, 연기, 숨, 공허.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해 아래에서의 짧은 순간들을 바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짧은 인생을 원을 그리며 달리고 성취감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날들 동안 남아있을 진정한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후에 기억될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나요?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까? 전도서의 설교자가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어로 헤벨 헛됨은 이 단어가 여러분의 전기문에 쓰여질 수 있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염두에 두고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람들, 즉 믿음을 갖고 죽게 나온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해 아래 우리의 인생은 덧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만족감과 성취감의 결여로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되고 우리의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생이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신론적인 존재의 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천상의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도록 하셔서 영원할 것들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심지어 주의 새로운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도록 하시며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방식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에 대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주를 위해 일했고 주를 위해 값비싼 감송, 스파이크나드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장사를 위해 그의 몸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 여인을 비난했지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녀는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사역은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헛된 삶의 틀에서 건져내시어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해 아래서의 헛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고 의미, 인내, 가치 그리고 목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해 아래 또 다른 하루의 공허한 삶, 즉 현재만을 위한 삶을 살고 바람을 쫓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죄인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태양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눈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의미를 지닌 삶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